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향한 그런 의도보다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역시 자신들의 입장에서 형편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주님의 육신으로 나셔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3년을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이 땅에 부활한 신령한 육체로 사도들과 만나시면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신 주님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적어도 오늘 본문의 약속을 받는 데까지 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나 생각은 여전히 땅에 머물고 육신에 머무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의식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는 오늘 이 시대에도 가능할 것임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또 바울은 누구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미 급하고 약삭 바르며 앞서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좋아하고 정의감을 가졌다고 해도 그 정의감이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에 바쁜 모든 일반적인 죄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의도와 방법과 목표로 주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시도되는 사람들의 계획과 목표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였지만 그 약속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와 능력과 생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던 제자들이 다만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힘입고 용기 있게 권세와 대적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는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완료된 약속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아직도 땅끝을 향해 달리고 있고 이 시대에도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변함없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시대의 모습들과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권능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신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 연약한 인간들, 초라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을 받으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고 항상 이 약속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이 4절부터 오늘 주시는 교훈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시간과 장소에 어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어겨진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시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형편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사람의 시간에 기준을 두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성령의 오심과 이 약속의 대상과 장소를 분명히 확인하신 내용이 바로 4절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대상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 이런 이야기하고는 성경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제로 만들어지고 그 전제하에서 해석된 것들이 성경보다도 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할 사람들을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또 시리아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대상으로서 다른 데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겠죠. 장소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기록에서부터 여러 군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겠어요? 예수의 약속이기보다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뭐가요? 성령이 임하심이.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그 약속의 대상이 첫째는 사도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을 4절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5절은 뭡니까? 시기와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진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런 비슷한 예를 이미 지나간 상황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는데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단순한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뜻을 모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힐난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난 사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확신시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이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시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요라고 하는 단서를 다십니다. 그것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고 한 열흘 정도 후에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에 이 땅에 성령의 임함의 약속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적어도 몇 날이 못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할 때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1초 1분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분이 못 돼요? 몇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시간으로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인간의 시간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밥티조 그대로거든요.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뜨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도들은 완전히 성령에게 잠겼어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도들에게 두고 봐라. 며칠만 있으면 너희들이 성령에 푹 잠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희의 의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죠. 우리는 다만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의 양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의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도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우리 육신의 의지를 쫓아 행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 약속의 당사자들과 늘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고 또 변함없이 완벽하게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6절의 말씀인데 제목으로 잡았던 말씀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사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조금도 어찌 보면 변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뵈면서도 이들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들이 전혀 변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누구와 모였을 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예전부터 확인하던 것을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판단이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세계 민족과 언어를 머리에 두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민족주의에 가두고 자신들의 영광의 기준에서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는 적어도 이제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을 위한 주님의 당부를 듣고 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독선과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주님께 여쭌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께 아뢰고 묻고 기도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면서 신령한 영생에 대한 간구와 기도보다는 세상에 사라질 것을 묻고 구하는 어줍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랬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앞뒤에 있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해방을 묻고 있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며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묻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처럼 한 아들은 주님의 영광의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의 연장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뒤에 주어지는 주님의 답변으로 봐서도 사도들이 주님께 드린 질문이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실 얼마나 여러 번 때와 시기를 나름대로 계산했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때를 나름대로 광야 40년을 40일을 1년으로 불렸다든가 천년을 하루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오심의 날을 계산했다가 빗나가서 수치를 당한 일이 건전치 못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결국 사람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정욕이고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바둥거리고 계산하며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하는 우리들조차도 말이죠. 이것은 어쩌면 주님을 모시고 약속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아직도 미래를 묻는 사도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까지의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 뒤집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사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이 바로 이 어렵다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것의 때와 시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지런하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때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때는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 역시 사람의 권한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뭘 말입니까? 때와 시기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람들이 때를 만나려 발버둥치고 애쓰지만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이십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8절까지도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져버린 돌을 다시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모든 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편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겨운 때를 지내십니까? 너무 행복한 때를 지내십니까? 그 때도 어쩌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때는 결국 우리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때는 길기를 원하죠.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수긍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인류 구원의 주님 구속의 십자가의 희생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놓고 14장, 15장, 16장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확인인 거죠. 준비하신 때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것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어쩌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사람의 수완과 방법과 기술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입니다. 온갖 방법과 또 꾀와 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원해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일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영적인 일은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가진 부족함, 모자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의 어떤 능력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거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만 세계 각국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은 사람의 고안과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야 대적 마귀를 이기고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될 것이라는데 마치 잔잔한 수면 위에 무엇인가를 하나 던져서 그 물이 퍼져가는 모습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한 파장은 끝으로 가로 마지막으로 퍼지는 것이 주님의 만들어주신 자연과 창조의 질서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확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것 역시 세상 끝을 향하여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고 또 목격자는 싫어도 자신이 본 것을 가감없이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에 예수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인데 주님의 사심에 대한 증인은 사도들이지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과 더불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증인이 바로 오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이유는 나의 삶을 놀랍도록 뒤집어 변화시킨 것에 대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경험한 증인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 내 죄의 인생, 썩어질 인생, 멸망할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집어 놨으니 내가 경험한 그 증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면 증거할 수 없지요. 내가 예수님의 살아서 갈릴리를 걸어다니시고 또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신 그 당사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증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 삶을 뒤집지 못한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이종배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에서 영원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임에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역사로 저주와 슬픔과 절망의 삶을 들러엎으시고 생명과 영생과 소망으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증거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고백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증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사명의 출발입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이었다면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땅끝을 향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대상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영광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어줍다는 육신을 기준한 질문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사도들처럼 이제 이 21세기의 역사 속에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